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불신자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이죠. 정치체제와 관련해서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자유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와 같이 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원래는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 오늘 앞부분만 보고 내일 뒷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은 직장생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에 18절에 보시면 사환들아 하고 이제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죠. 누구에게 명령을 주는지가 나옵니다.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자기 집에다 놓고 이제 종으로 노예로 부렸죠. 그래서 이 사원들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고 그러죠. 조선시대까지는 뭐 노예들이 있어서 와서 이제 일을 하곤 했었죠. 사실 노예들도 이 노비들도 이제 두 종류로 나누곤 했습니다. 아예 그냥 주인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집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뭐 이게 뭐 고대 당시에는 직장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원들과 관련해서 앞부분에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권면을 시작했거든요. 사실 지금 나오는 사원들아 이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인들에게, 부자들에게, 건물주에게 이렇게 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낮고 천한 직업을 갖고 있어서 남의 집에 어찌 보면 비리 붙어서 먹고 살고 있는 이래야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환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18절 그 다음에 보시면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래서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앞에 있던 왕이나 총독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순종하라, 순종하라. 특별히 여기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건 이 범사에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비굴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주인을 이제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항상 집주인이 되고 건물주가 되고 사장이 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현실은 안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사원으로 살게끔 하신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자신보다 일정 부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는 건 뭐 그건 비굴한 것도 아니고 또 악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그런 일도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순종하라고 했느냐. 그 뒤에 상황이 나옵니다. 사실 앞부분에서는 너희가 이방인들 속에서 산다.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들이 너희를 비방할 것이다. 이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 순종하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두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둘 다 좋지 못합니다. 18절 끝에 보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집주인이 선한 사람도 있고 관용심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도. 그러니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잘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말은 쉽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떤 분들은 아, 뭐 목사님이야 상관이 없잖아요. 직장 생활을 안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도 여기가 직장입니다. 교회가 일종의 직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그분 생각이고 아 제가 보면 시어머니 집주인을 수십 명 모시고 살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도들 중에 선하고 관용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지만 동시에 까탈스러운 놈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주인 노릇 윗사람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까탈스럽고 까다로운 분들은 자기가 까다롭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나만한 주인인가 한번 찾아봐라. 나 정도로 순하고 교려신하는 성도가 있는가 찾아봐라. 그런다고 직장에서도 보면 꼭 재떨이 집어던지는 부장이 나만한 상사가 없다.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다 벌어먹고 사는 줄 알아라. 이런다고. 그래서 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까다로운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에게 순종해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상황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주인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매를 때립니다. 그것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죄가 없는데 부당한 매질을 가하는 그런 고난이 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신무제사에서는 아랫사람, 종,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잖아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때렸습니다. 심지어 패 죽여도 이게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자기 물건 자기가 죽이는데 무슨 죄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때리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직분자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감독의 조건이 나옵니다. 감독의 조건 중에 보면 굿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자, 굿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굿하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때릴 때 때릴 수 있는 대상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마누라, 두 번째는 자기 집에 있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부인을 패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 있는 노예를 패는 거는 뭐 그건 죄가 아니었고 당연히 여기는 거였어요. 근데 직분자의 조건을 세우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또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나 식구들을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 있는 종이나 노예를 두들겨 패거나 이렇게 구타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뭐 다반사로 있었던 일이니까 매를 두들겨 맞는 그런 좋지 못한 상황이 있다는 그래도 순종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보면 분명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잘 말이 안 돼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19절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랬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매를 두들겨 맞으면 그게 아름다운가요? 더 미칠 지경입니다. 차라리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아유, 내가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그저 노예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여기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거를 상대방이 알고 있어서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러면 얼마나 더 비참할까요? 얼마나 더 힘들까 싶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그 비참한 게 아니고 네가 참을 때에 젠장 내가 치사하고 더럽지만 여기서 쫓겨나면 밥벌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붙어 있는다 이렇게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다. 집주인이 보면 네가 무슨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 여기서 쫓겨나면 그만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서 빌부터 먹고 살려고 그러고 억지로 참고 있는 거지. 주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맞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종은 이 사환들은 그렇게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비록 돈은 저 사람이 많아도 영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니까 더 나은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더 배려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비굴한 것이 아니라 비참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순종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참는 그리고 도리어 나에게 악하게 행하는 그 주인을 참 순종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목적이 무엇이냐면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이게 주인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주인 눈에 잘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면 사람들도 칭찬을 해주고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안 그런 때들도 있죠.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은 또 설령 내가 사회적 신분이 낮고 천해도 그 신분 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내용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선 누구에게 명령을 했는가? 사환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했는가? 순종하라. 어떤 상황에서 순종해야 되는가? 까다로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난을 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매질을 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 상황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결국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기준에 의하면 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주인인 사람 혹은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굳이 뭐 칼빈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다는 걸 하지 않아도 우리가 내가 어떤 신분, 어떤 처지에 놓여있던 그것도 주님의 인도하심, 그것도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를 아름답게 여기실까 그렇게 꿋꿋하게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이 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사람이 신분이 왔다 갔다 하면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때가 있어요. 참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망해서 가난하거나 험한 일을 하고 살아갈 경우에는 참 그게 쉽지 않거든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잘 적응이 되지도 않고 굉장히 창피한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페북에서 어떤 분을 보니까 목사님이셨는데 성경 공부할 때 오셔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셨는데 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제 목회하던 것을 잠시 그만두고 과일 장사를 시작을 하셨어요. 아파트 앞에서 이제 갑판대를 놓고 과일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아, 누가 알면 어떻게 할까? 창피한 마음이 좀 있다. 다른 목사님이 쳐다보고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꾸지람 듣는 것도 무섭지만 다른 사람이 보고 창피한 마음도 있다. 여러분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창피한 마음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그만두고 만약에 갑판을 펼쳐놓고 과일 장사를 한다. 즐겁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일종의 한편으로는 창피한 마음이 당연히 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사장으로 살아가던 때이건 종업원으로 살아가던 때이건 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보내신 것이다.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건 건물을 갖고 살건 지하실에서 살건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 너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설령 부당한 현실이 있어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각 모양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직장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부당한 일들을 당할 때 부당한 고난들을 당할 때 내일도 보겠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부르시건 귀하고 아름다운 청지기로 잘 살아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때는 이 모양으로 저때는 저 모양으로 각양각색 각기 다른 그런 위치와 신분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설령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악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건 내게 주어진 것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맡겨주시건 많은 것을 맡겨주시건 혹은 작은 것을 맡겨주시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높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맡겨주시건 아니면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맡게 되건 언제든지 청지기로서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삶의 자리에서 직장 가운데서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주 앞에 온전히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